아멘.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 온전해진다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됐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없었으면 우리는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그냥 끝까지 참아라. 그 말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그 부탁 그리고 명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약속의 성령이 곧 임하지 않으시니까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20명, 500명에서 120명, 380명은 다 시간시간마다 날마다 다 가버리고 그 120명이 끝까지 그들이 인내하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을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러면 이것이란 뜻이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참는 것이 끝까지 참았을 때 옳다 인정하심, 즉 시험을 합격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받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옳다 인정합니까? 점수를 시험을 잘 치러야 옳다고 인정받아서 100점을 주는 것이지, 그래 0점을 맞았는데 100점을 줄 리는 없죠. 그래서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옳다 인정했다는 말은 바로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사람인데 인간인데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같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해가지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심이라는 말을 번역된 신약성경의 단어가 이걸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냐면 온전하단 말은 완전하다. 그리고 이걸 다시 말하면 성숙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을 거쳐서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지고 우리는 시험을 거쳐서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거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을 마치 포도의 성장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습니다.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장가지를 쳐버립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성장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는 감나무를 이렇게 한 화분에 든 걸 사다가 시간이 없어 못 심고 1년이 넘도록 그냥 화분에 놔뒀어요. 이건 빨리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잎사귀 다 떨어져 삐리삐리 말랐는데 더 이상 놔뒀다 죽겠다 생각해서 제가 우리 집 앞 들어오는 옆에 왼쪽 앞에다 심었습니다. 심을 때는 정수리에 잘 심었어요. 그러니까 1년쯤 되니까 1년 채 못 돼가지고 이제 잎사귀가 나고 이게 이제 좀 자라기 시작했어요. 볼품은 없죠. 그래서 가만 생각할 때 여기서 감을 따먹으려 감나무를 심었지. 감나무를 그래서 감나무 감 따먹자는 모달에 심어야 감나무 딴 나무를 심지요. 그래서 열매를 그 이듬해 많이 맺으라고 가지가 많이 났는데 굵은 가지만 놔두고 잔가지 다 잘라줬어요. 정말 보기 형편없어요. 정말 아주 홀딱 벗겨나 버렸어요. 그러고는 굵은 가지도 끝두마리 다 잘라버렸습니다. 거기서 가지가 퍼지라고요. 그러고는 그 이듬해가 얼마 전입니다. 됐는데 2년째 되는 해죠. 이야 이 곰나무가 조그맣지 심지 얼마 되니까 아 감이 열렸는데 126개나 열렸어요. 나 혀 봤었나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감은 대개 보면 자라는 과정에 떨어지거든요. 하나도 안 떨어져. 얼마나 큰지요. 이만해 이만해. 요 갈라리마켓에서 사는 감의 한 두 배 세 배 커 이렇게 커요. 감은 적어야 잘지 크면 달지가 않거든요. 야 이거 싱겁겠다는 게 딱 깨물어 보니까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아. 떫은 게 하나도 없어. 벌러지어본 게 하나도 없고 비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잘 자랐을까? 미리 가지를 다 잘랐기 때문이에요. 잔가지를 잘라줬어요. 왜? 열매 맺는 굵은 가지에서 퍼질 거기에 영양을 뺏어 먹지 못하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정말 잘 자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동하지 못하는 식물도 쓸데없는 가지를 쳐줘야 이게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가지가 많아. 이 쓸데없는 가지를 쳐줘야 그 가지 칠 때 얼마나 나무가 아팠겠어요. 아야야야야야야야 했을 겁니다. 소리를 못 내서 그렇지 그거 아마 소리 측정기가 있으면 식물 소리 기계가면 그게 막 비명을 지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지가 참 많아요. 우리의 주를 섬기고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가는 걸 방해하는 가지가 너무 많아. 이게 뭡니까? 생명의 잔가지가 많아요. 나쁜 습관, 나쁜 성질, 이런 나쁜 습관, 버릇, 그 다음에 떡부터 지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든지 내 힘을 하려는 그 나쁜 그 불신앙, 조급한 거, 참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전부 가지가 다 잘라줘야 돼. 그 자르는 게 뭐예요? 잘라야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이 뭐예요? 오늘 온전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에 이르도록 돕기를 원하셔야 돼서. 왜? 우리 힘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온전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온전하기 원해요. 여러분들도 다 온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 돕는 방법이 바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시험 힘들다. 여러분 학생이 온전해지려면 시험을 자꾸 봐야 온전해지지 시험 보지 않은 학생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학교가 좋은 학교일수록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시험 보는 그 문제 뒤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 합격시켜서 그 사람을 더 좋은 학교로 더 높은 학년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 목적 없이 어려운 시험을 보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끌어올려서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려고 상황을 이용하세요. 뭘 이용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시려고 말씀보다는 상황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왜 이와 상황을 생각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상황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왜? 예수님은 상황을 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상황을 상하십니까? 우리는 24시간을 상황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상황을 이용해야 효과적이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으며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 아멘, 그래 합니다 해놓고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미워할 사람, 원수를 꼭 우리 주변에 가서 갖다 놓아요. 그러고 나서 네가 원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문제들이 직면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했지. 너희들은 시험이 없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시험을 대비하라고 했지요. 너희들은 핍박을 받으라고 했지요. 너희는 고난을 당하리라 했지요. 그 누구도 고통에 대한 면역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면제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한 삶을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아, 나는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시험을 거쳤어야 했어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시험을 그는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와 같이 그 수많은 시험을 그는 통과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죠.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그분은 시험을 받았어도 시험 때문에 빠져버리지 않았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얼마나 그 시험이 컸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을 했어. 심하게 통곡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피가 땀방울을 같이 흘러내렸다고 그렇게만 돼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는 안 나왔지만,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5장 7절에 심한 통곡에서 통곡. 얼마나 통곡을 하고 얼마나 심하게 그런 눈물로 간구하고 손을 들였는지 모세관이 터져가지고 막 혈관에 피가 다 나왔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두리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순종을 배웠어요? 그러면 순종하라, 아멘, 그게 순종입니까? 이제 순종하겠다고 선포한 것이지. 그러면 반드시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입장을 줘야 내가 순종한다는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기 불가능한 일을 맡긴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을, 환경을, 상황을 만들어줬어. 이삭을 바치래요. 어떻게 이삭을 바쳐요? 너 순종하자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실천에 옮기신 분이지 탁상공론의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으로는 걸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삶에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 돼야지. 그래서 바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순종을 배운다, 어떻게 배워요? 글 가지 배워요? 성경 가지 배워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없는 입장을 딱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문제 연속이에요. 아, 이 문제 해결되면 요 다음에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더 성숙해지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1학년생 시험 보는 거, 유치원생은 어렵지만은 중학생 1학년 보면 그거는 죽 먹듯이 쉬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시험은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시험이 마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큰 시험이 있던 걸 각오해야 돼요. 그것을 대비해서 적은 시험을 인내하는 인내를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베드로는 문제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한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문제를 상하십니다. 꼭 문제를 상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아,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래.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야 나와요, 우리는. 저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 누구 문제 있다. 그래, 알아서 줘! 그러지. 문제고 평탄해봐. 아유, 내가 뭐 문제도 없는데 보시면. 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내 목회가 게을러져요. 근데 우리 교회 전체가 문제 있어봐야 난 죽자 살다 아니 매달아서 그냥 손바짝 들고 만나 기도원 간에 살기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아마 허건 날 금식할지도 몰라요. 그 뭘 말하지? 주님 앞에 가까이. 성경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일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왜 상했어요? 어려움 때문에 상했잖아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이 사람 외면한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한 자를 그리고 통회합니다. 상해가지만 있어도 안 돼. 아이고 속상해.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통회해야 돼.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 이런 자를 하나님은 뭐하세요?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험한 가장 깊고 정말 중심으로 정말 친밀한 예배는 아마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드린 예배일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막 은혜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교회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바쁘면 안 가고 가기 싶으면 안 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줄마다 빠지는 줄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저희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완전 의사가 손 다 뗐죠. 이제 지상에 있는 의사는 우리 아이를 살릴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 죽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고 우리 집인데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막 진짜 그게 진짜 기도지. 그리고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날 수가 없고 말씀 하나하나를 딱 새겨 듣게 되고 저절로 아멘 하는 습관이 없어서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그저 모두가 아멘 아멘 전부가 나보고 하는 얘기 같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 잘못을 찍어서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잘못돼서 그렇게 느껴지고 진짜 예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통 속에 드릴 때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려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심한 고통을 힘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얼굴을 난 교회 가다 한 번도 하나님께 얼굴 돌린 적 없어요. 그냥 교회 간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면 아니 옛날에는 살아계시다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지금은 안 계시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치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압니다. 그것도 안 느껴서 그전에 느끼고 살지도 않았어요.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게 왔다면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린애만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100번 순종하고 내가 주님 하는 대로 다 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옛날에 내가 그런 말 하라고도 안 했을 거야. 누가 하라. 이걸 하라고도 하는데 내가 저절로 나와. 이래서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뽑아가지고 내 몸은 쓰러졌지만 내 영혼이 천국에 간 거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속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릴 때 절대 예배만큼은 철저히 드려. 그래서 내가 앞자리 맨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드리든 간에 누가 설교하든지 그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기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형이 상업적인 기도할 여가가 없어요. 뭐 아 창세기부터 가서 뭐 전지전능하신 대처의 하늘을 상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됐지. 직행이죠. 직행. 뭐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뭐 문장이 뭐 졸렬하다 뭐 문장이 풍성하다 그건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내가 뭐 사람 앞에 기도합니까 지금? 정직하죠. 솔직하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성경 많이 배웠으니까 나 예수님 안다.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고 고통 속에서만 예수님을 정말 사귀게 되고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꼭 상황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라서 그 상황에 예외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상황이 참 좋다. 아, 그렇게 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욥이 얼마나 상황이 좋았어요. 동방에 제일 간자고 부자고 인정받고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문제를 갖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어.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세 청년을 불 속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분이 이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방관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인가 아셔야 돼요.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서 아시아에서 삶의 소망조차 끊어지고 얼마나 힘든지 죽고 싶어 마음속에는 사망 선고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을 알고 보니 우리 자신을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딱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사람 어떤 기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지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불을 해도 정말 하나님밖에 우리는 필요 없다는 게 이길 알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이 계셔야 그때서야 깨달아.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가 없어져야 되고 권력을 좋아하는 권력이 없어져야 되고 재산이 좋아하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때서야 주님을 따르지. 성경 말씀이 아무리 재물과 하나님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재물이 있는 이상 재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받고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장사하고 사업해가지고 물질에 봉사하니까 나는 물질 안 돼. 내가 물질 너무 좋아하는 걸 그 당시 아니까 나를 물질하고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 뻔히 아시니까 날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젠 사업하지 마. 죄종이 돼. 그리고 내 있는 자산 뭐다 일부도 남기지 마. 다 받자. 그래 버리지 않았어요. 왜? 담은 얼마 남기면 고가도 나중에 또 장사 먹고 살 테니까 아예 미천을 다 뽑아버렸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을 명예를 떠나게 만들고 재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산을 떠나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가 왜 일어난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아버지를 한번 거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탄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뀌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마귀가 저거 같은, 저거 마귀 같은 녀석이, 저거 날 괴롭혀. 아니, 하나님 허락받고 하는 게 그다. 왠지 아십니까? 욥이 동방의 제일간자야. 동방의 부자야. 그는 선한 사람이 그 욥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했어. 그런데 사단이 욥을 갖다가 망가뜨리려고, 욥을 갖다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절대로 욥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허락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같이 욥을 갖다가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잘되게 하려고 시험을 했습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망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 쓰셨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면 그 선을 바꿨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그것도 형인데 형님들입니다. 동생이에요. 어린 거 좀 잘못이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색동 옷을 해줘도 자기 동생입니다. 그걸 죽일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사단이 가졌지. 죽이려고 빈 우물 속에 깊이 거기다 버렸는데 그때 형제 중에 하나가 그래 아버지가 생전에 계신데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있었어요. 그걸 차마 못 죽이고 그걸 갖다가 한번 팔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외국에다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형님들이 요셉을 망하라고 그렇게 했지 잘되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잘되라고 안 했습니다. 요셉을 망하라고 했지 그들이. 마귀의 앞잡이를 했지 그들이. 시기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시기 질투.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거.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원망하지 낙심해야지 자기가 앞으로 가장 자기를 살아가던 아버지를 다시는 못 보게 됐고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자기가 성공하겠습니까? 낙심하고 그러면 일도 하기 싫죠.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허여멀건 하니까 까마짜짜한 애국사람 여자가 가만 보게 자기 남편은 나이도 많고 까마짜짜하고 못생겼는데 아이 젊은 청년에다가 얼굴이 허여멀고 히브리 사람들이 얼굴이 허였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자기 남편보다. 그러니까는 그만 정이 생겨가지고 그걸 요셉하고 같이 좀 잠을 좀 자고 싶다고 해서 요청을 하니까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는데 오리걸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자를 겁탈하려고 왔다가 저것이 내가 옷을 잡으니까 도망을 갔다 이렇게 소문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그런 황, 그래 그건 누가 것도 나쁜 짓 해서 그 보디바 아내가 그런 짓 한 거야. 요셉을 갖다가 아주 그냥 자기 정을 못 풀었으니까 배신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거 아주 망하게 하려고 집어넣었지만, 예, 그것들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것을 선으로 바꿔 쓰셨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해야지 못해 사람들이.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 왔던, 환경을 통해 왔던, 아니면은 그것이 마귀가 직접 어떻게 왔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사는 그래서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죠.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없어졌지만, 예,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 다 없어져야, 그렇게 하나님만 계셔야 그렇게 되지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왜 그 문제가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아버지를 한번 통과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절대 전지하신 분이죠. 우리 사람이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시죠.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시죠. 우리를 좋게 하려고 그러지 나쁘게 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온 것이지 해를 위해서 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뜻밖의 사건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뿐이에요. 계획입니다. 이걸 잘 알아서 살면 여러분은 성공해요. 유익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달력에는 우리의 매일 삶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내 사업이 망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한테는 유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르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왜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그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아들을 삼았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은 아들 만들려고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많다고 해서 아들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중에 좋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이 다 그 아들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성경에 너희 원한 대로 다 이루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명백한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이 땅에서 행복한 결말을 맺게 하신다는 말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살고 계세요? 예. 오직 천국에서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히 이루어진 때가 그때예요. 지금은 과정이지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로마서 8장 28, 29절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구절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기뻐하게 되면 기뻐하라 했지 행복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행복은 환경의 문제고 기뻐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기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기쁜 줄 아십니까? 아, 저 선장 행복하겠다. 돈도 많고 집도 좋고 마누라도 둘셋이나 되고 자식도 많고 야 참 행복하겠다. 부러워했던 남자들이 자기는 부인 하나 거느지 못해가지고 아직 총각으로 살아 지금. 근데 그 사람은 물어봐요 기쁘냐? 가지 남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탄다고 자식 많으면 좋은 것 같아도 나 보세요 한번 나 보세요 키워보라고요. 자 보면은 로마서 8장 28, 29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 하냐 말이야. 어려울 때 우리가 갖는 희망, 우리 소망은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소원만을 바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바탕을 둬야 돼요. 모두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러면 내 있는 모든 입장, 환경, 상황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가 좀 뭐가 무겁더라고요. 이제 키친 쓰레기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처롭게 생각해서 대신 대로 내가 하지 그 어린 단위를 시키지는 않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게 저래가지고 뭘 할까 좀 어려운 것도 해봐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네가 쓰레기니까 아빠 이거 무거워 터지면 어떡해. 그럼 터지면 쓰레기통까지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뽑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야 걔가 내가 간담해도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잖아. 걔 장애를 걱정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내가 도와주는 걸 내가 좋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버릇 나쁘게 만들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버릇 나쁘게 키우지 않아요. 알아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문제, 고통, 그리고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커요. 그래서 그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모든 일은 위대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디자이너. 이 옷 한 벌이라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봉진 공장에서 직공이 그냥 박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디자이너가 이걸 디자인했지. 그래서 이 옷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조종하십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 안 하세요. 우리가 실수하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이런 디자인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아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분의 목적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게 하신 모든 문제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가 되지 건 법적인 문제지 내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법적으로만 아들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이 아들 되기 원해요. 내가 이방을 해보니까 이게 귀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자식은 날 닮더라고요. 성격이 모든 게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여기서 태어났고 걔는 1.2세도 아니고 걔는 2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꼭 집에 오면요 뭐 해주랴? 김치찌개. 매운 건 못 먹지? 매운 게 더 좋아? 왜 그래요? 내 피야 내 피. 내가 매운 거 좋아한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방하면은 걔는 내 아들이야 분명히. 그럼 나는 걔들이 내가 선하면 걔들이 선해지길 원하지. 행동은 나쁘게 하고 나쁜 악한 짓만 하고 법적으로만 내 아들 되기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요. 예? 이방 때문에 내 아들 됐어요. 아무 공부 없이 자기는 행한 거 없이. 그렇지만 나는 이제부터 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잘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방이 돼서 예수로 말하면 이방 됐어요. 예수 공로로. 믿음으로 됐어요. 행하니 아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 담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좀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만 나간다고 됩니까? 내가 목사가 되지 이 자체 설교만 한다고 됩니까? 우리는 보석 같아서 역경이라는 망치와 역경이라는 끌러 깎아야 그 보석의 모양이 제대로 납니다. 응? 만일 보석공이 망치가 그 빼죽빼죽 나온 돌보다 물러가지고 이게 깎아지지 잘라 이게 망치를 뚫어서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포기할 겁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강한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 패지. 그래도 안 되게 되면 둘을 갖다가 탁탁. 내가 여기 다운타운에 보석 깎는 사람이 우리 교인 몇 명이 그때 있어가지고 자주 신방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이렇게 들어. 제일 먼저 큰 돌을 딱 망치면 딱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보석을 깎는데요. 그거 상처받을까봐 처음에는 말이죠. 사사 탁탁탁탁 친데 탁 짜리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시험에 사사사사사 싸우는 거야. 그 자면 쓰러질까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될 만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야 돼. 그 과기 딱딱 나야 되니까 이게 이거 조금만 귀가 조금만 돼. 이거 돌게 여기 저 숫돌 같은 게 있어요. 막 돌아가요. 전기 쉬지도 않아 이거는 그냥. 그러면서 그게 좋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에 낀 하나의 보석도 귀하다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보석,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만물의 영인데, 그래, 여러분과 나가다 그냥 만들 줄 아세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망치가 안 되면 들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고집이 세가지고 그분의 말을 순종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둘이 갖다 댈 거야 이제. 그러니까 능하신 선하래 겸손하라고 그러잖아. 겸손하라.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야. 응? 모든 문제는 인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 응?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어려울수록 영적인 군익이 생기게 되고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해가 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유익된 것이죠. 바울은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인내를 난다는 말을 했고 그 인내가 결국에는 올바른 인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더 말씀 많이 하려는데 뭐 오늘만 날이 아니고 저녁에 연속하면 되겠네요. 예.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제 사건들, 이거는 우리 내면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겪는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지나가고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격은 영원한 것이에요. 천국 가서도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환경보다 인격을 더 중요히 여기시죠. 그래서 인격이 아무리, 우리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인격만 바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왜 말씀할 때 좀 순종하지? 성경은 때때로 시험을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바로 정죄서라고 불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왔습니까? 예수님 나타날 때 칭찬 듣게 하기 위해서. 넌 온전하다. 내가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깨끗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서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경험하신 것과 같은 경험을 꼭 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외로움, 스트레스, 비난, 거절, 외로움 당했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천국 가서 그랬지, 그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다면 그거같이 바보스러운 삶이 어디 있어요? 뭐가 좋아요? 새도 둥우리가 있고, 예? 또 여우도 굴이 있어서 몸둘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몸둘곳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해? 성경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겪게 하신 고통에서 우리를 지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를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를 절대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이면서도 그걸 꼭 고치겠는데? 그래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 함께 받아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환난과 시련 문제 내가 시험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힘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많은 사람은 나아지기보다는 어디다 형편이 비통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장하기커녕 믿음에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 시험을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시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대처를 바로 해야 돼요. 시험 받았다고 해서 시험 받았다고 다 승리한 거 아니에요. 시험 받았다고 다 통과한 거 아니에요. 시험 받았다고 다 학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 받았다고 다 입사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입지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통과를 해야죠.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선하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걸 알았으니까 그 악하게 대한 사람들과 환경을 다 이겼지. 그 사람부터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보시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아십니까? 선지라서 그 당시에. 그러나 예, 내 생각을 내가 알아. 나는 너를 갖다 재앙을 주라는 게 아니야. 너에게 평안 주고 소망 주려고 하는 거야. 요셉은 그를 노예로 팔려고 했을 때 형들에게 뭐라 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을 받고 말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 환경이 하나님 허락하셔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 시험을 잘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응?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아프면 너무너무 고통이 더했어.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둥지에 던지셨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죠?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시스가는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어요. 교만한 걸 몰랐어요. 드러난 죄는 아니에요. 근데 교만한 문제. 그러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 둥지를 물러나게 됐고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기도할 때 그의 육신의 고통병도 싹 없어져버렸어요. 알아들었습니까? 바로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내가 거룩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거기 동참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서 야 동참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유익하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거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그 예수 바라보자. 아 예수 바라보자. 사진 걸어놓고 사진 보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볼 때 이것을 봐야 돼요. 초상을 보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인격을 보란 말이죠. 예? 예수를 보세요. 예?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좋아서 진 게 아니라 참은 거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느니. 그 부끄러운 거야. 십자가는 자랑할 게 하나도 못해. 그 당시 십자가 누가 졌습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 지는 것이었고 거기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는 사형선고당한 집의 가정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아, 창피한 거예요. 그 고대로 묘사했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걸 그대로 이기셔서 받으세요. 우리는 나에게 어떤 부끄러움의 멸시와 천대가 와도 이게 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을 걸 믿고 감사하면서 잘 대처하면은 하나님의 언제 때가 되면 높이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의 저를 지키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럼 뭡니까? 하늘에 있는 누가 하세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땅에 누가 하세요? 전부 나라 백성들 임금들이 있죠. 땅 아래 누가 하세요? 귀신들 말 이게 다 있지. 이것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한테 꼼짝을 못하는 게 예수가 창피당하고 뻘겁이 깨가지고 침뱉히고 이래가지고 정말 몇이 천대받으면서 정말 심해에 당하면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걸 넘겨보고 기쁨으로 지셨다. 그 상황 자체를 기뻤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과하면 그게 될 걸 바라봤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기뻐하란 말 아니야. 죄를 통해서 깨닫고 바른 사람 될 것을 기뻐하란 뜻이지. 만일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은요, 참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아. 속이 다 시커매. 사람의 마음은 걸레가 따렸어요. 근데 못 보는 게 다행이지. 그래서 뭐냐면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도 없어. 이 세상은 다 시험이야 시험.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 주님이 그걸 어떻게 바꿔줄 걸 믿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초점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그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을 어떻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고통은 일시적이지만은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모세가 여러 삶의 문제를 견디시던 것이 그가 뭐랬죠?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 해결했어요. 예. 바울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단기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말고 마지막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공했습니다. 지금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사는 걸 초점 맞추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기도드리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시험 안 받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시험을 받을 뿐이지 다 그 시험은 어렵습니다. 학생의 시험 볼 때 그게 그냥 공부할 때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보다 그거로 인해서 그 성경을 믿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깨달았어. 인내로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